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양의 오전 A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양이 너무 좋으시죠? 오늘은 저는 창세기 제35장 1절 말씀에서부터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예,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를 선정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야 우리가 작년에 생각도 못한 일들을 올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자, 그래서 해마다 우리 선교 안에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코로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20년 연초에 이제 목사님께서 예정에 없는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하는 갑작스런 일정을 저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동부, 남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아프리카 5개 동부의 나라를 제가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나라마다 대부분 우리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아, 목사님, 특히 아프리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은 대부분 휴가를 얻어서 공무원들도 다 집에 갑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집회 준비하기가 목사님 모시기가 어려운 기간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아프리카 5개 나라를 하자 했을 때가 12월 중순이니까 이제 한달 이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에 아, 어려워 안돼 했던 그런 일들이 도리어 마치고 나면 이야, 우리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선교회 안에, 특히 하나님 종을 통해서, 박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 앞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자 했을 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거든요. 마치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열왕기하 6장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사마리아 성 중에 크게 줄여서 심지어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낳은 그 아기를 배가 고파서 삶아 먹자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초유의 참 이 기근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열왕기하 7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고운가로 한스아이의 한세계라고 보리 두스아이의 한세계라니라. 야, 이건 너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문둥이 네 명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분들, 우리는 기록을 보면서 역시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장관 포럼을 하자, 마인드 교육을 하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자, 우리가 뉴욕에서 CLF를 하자,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초청하자라는 등 어떤 일들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이게 과연 될까? 이거 좀 너무 이거 어려운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경 안에 너무 놀랍게 우리가 IYF에 해외 봉사활동 보내는 굿뉴스코, 또 우리가 그라시아 합창단의 그 크리마스 칸타타, 이 미국에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 관중들에게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이런 일들을, 또 우리는 목사님께서 그전부터 뉴욕에 우리가 CLF를 하자 해도 뉴욕에 무슨 외부의 목사님들이 있겠나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CLF를 통해서 불과 3년 정도 지났는데 전 세계에 42만 명의 우리가 CLF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자주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비아를 목사님을 방문을 할 때 잠비아 정부에서 20헥타르의 그 땅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했을 때 그 기공식을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 참가하신다고 연락이 왔고, 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이제 박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대통령과 함께 그 나라의 많은 장차관님들, 국회의원들, 또 주민들, 또 청소년 관련된 분들 많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그 일들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루 전날 미리 그 에드가 룽구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잠비아 대통령께서는 내일 IYF와 함께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현장에 오시고 그 기공식을 마치면 바로 다음 행사를 이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들께서 목사님을 모시고 오찬회를 하십니다. 대통령께서는 내일 현장에서 여기 우리 행사 외에는 다른 행사에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아침 행사하는 날 아침 일찍 새벽에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회로 하러 나오셨는데 보자마자 이제 새벽 그때 5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4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를 보시자마자 이 목사, 예 목사님, 나 오늘 잠비아 대통령께 복음 전하고 싶어. 복음 전할 수 있지?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대통령님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어제 비서실에서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오늘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행사 장소 외에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지만 내가 그걸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진짜 종의 입술에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예 목사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그 행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대통령님과 목사님께서 면담하는 장소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행사장에 그제 이그 잠비아의 군부대 공병대가 와서 도로를 닦는데 어제 다른 길을 닦았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새로운 길을 냈는데 우리가 아침에 그 행사장 시간에 그 길이 안 열려서 부득이 한 30분 정도 이제 대기해야 되는데 그 대기 장소를 잠비아의 다른 국가 기관의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크게서 뜻하지 않게 목사님과 그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 목사님께서 잠비아 대통령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는 목사고,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잠비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행복 속에 잠자고, 소망 속에 눈뜨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렵게 해놓고 죄산받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끗하게 한이 복음이 청소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내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리고 그 행사가 이제 기공식 할 때에 대통령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정말 예의를 갖추고 대통령께서 더 목사님보다도 더 머리를 숙이시고 더 낮추시고 하면서 그 행사를 보고 저 너무 참 이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선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12월 달 중순에 집회하자, 아프리카 방문을 하자.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목사님, 좀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는 공무원들도 다 휴가라고 합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다 지금 업무를 안 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나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 바깥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만일 그때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중남미 4개국 방문하셔서 대통령님 만나시고, 또 캠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는 이 일을 하며,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제 뉴욕에 우리가 이제 CLF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프리카 방문이 어려운 거예요. 야, 그때 우리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 이때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는 힘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 보실 때꼭 코로나를 오실 걸 아신 것처럼, 이때 아니면, 이 목사, 이때 아니면 못해. 앞으로 코로나가 오면 못해. 그 말은 안 하셨는데, 꼭 그런 어떤 마음을 알고 계신 듯이,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 동부아프리카 5개 나라를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 가운데 르완다 같은 나라는 목사님 방문에 10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여동생이 있다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예? 탄자니아의 페넬라 이제 그 장관님은 목사님 여동생이라고 하고 목사님 오시면 우리 오빠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탄자니아를 목사님이 만 5년째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를 하면서 형편적으로 볼 때는 아 어렵다, 아 이게 가능할까, 아 힘들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목사님 5개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준비를 하셔서 그때 12,300명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중에서 7,500명 CLF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88개의 언론사에서 목사님을 취재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만일 목사님 12월 중순, 1월 중순까지는 어려워요. 다음 기회 하시면 안 됩니까? 좀 조정하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하고 상관없이 너무 놀랍게, 야, 우리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아프리카 그때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우리 서울 지역의 우리 목사님들과 또 특히 그 서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탄자니아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었어요. 사실 탄자니아에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 다녀가셨던 네 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다녀가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교회에 주일날 말씀 전하도록 강단을 우리한테 맡기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일날 3,500명, 김기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3,500명, 이정경 목사님 가셔서 말씀 전할 때도 3,500명.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목사님께서 이 교회만 오셔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때 한국에 다녀오신 그 목사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교단의 이제 그 목사님을 또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목사님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을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안 모시면 누가 하나 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 교단에 우연히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보야라는 그 비숍께서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이거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 이 목사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때 이제 탄자니아가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그 케냐에 있는 기통강 우리 비숍께서도, 목사님이 탄자니아에 오는데 그러면 되나? 그럼 내가 먼저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내가 이 탄자니아에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내가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세상에 케냐에서 기통강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 집회를 준비하시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보야라는 그 비숍께서. 그래서 그분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포스터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은 박 목사님을 제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마보야 그 비숍, 그리고 그 교단의 총회장,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통강 목사님, 이래 가지고 포스터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이 탄자니아에 500명 오겠나, CLF 500명 오겠나, 준비할 때는 우리는 뭐 너무 어려워서 500명 오는 것도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크게 잡아가지고 1,000명 올수 있는 공간을 장소를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페넬라 그 여성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오빠가 오는데 내가 이 장소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아니, 이런 장소를 하면 되느냐고, 배로 장소를 넓혀라고 해가지고, 그래, 장소를 배로 넓히고, 담당자에 찾아가서 70%나 가격을 디시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참아니, 이렇게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요, 탄자니아가 2,500명 CLF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 데만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데 일어서 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일 좋아했던 데가 탄자니아였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 탄자니아가 이번에 어렵다, 탄자니아가 사람이 제일 적다, 탄자니아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될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가 제일 좋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그 공무원, 국가 공무원 회장이 구원을 받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통과 비숍께서 정말 자기 교회에다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수천 명 앞에 목사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르완다도 1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온 나라가 언론에서부터 CLF에서부터 목사님을 맞이하고, 우간다는 또 새로하다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 맞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미라클 교회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 또박 목사님 맞이해서 그 교회에서 저녁에 밤중 늦게까지 집회하게 하시고, 참 하나하나 잊을 수가 없는데 왜내 눈에는 이게 안 된다고 할까? 목사님이 어렵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제천 교회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아, 진행부 목사들 많은가? 예, 목사님 같이 갔으면 좋겠네. 아, 예. 그래서 생각지 않게 우리가 제천교회 헌당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유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유두고가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3층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서 몸이 부서져서 죽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유두고가 죽었어.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네. 유두고, 유두고야, 유두고. 모르겠어요. 유두고의 뭐 어머님이 거기도 같이 참석했는지, 형제간들이 같이 참석했는지, 평소에 아시는 분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다. 사도 바울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세상에 유두고가 죽었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아, 유두고가 죽었네. 어찌 이런 일이 다 생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보는 건 느낌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형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어떤 최요한이가 전갈에 물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죽었다고, 이제 뭐 거의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마음에도, 야, 이거 요한이가 죽는 거 아니야?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한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 그러면서, 나는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준다고 했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한아, 너 여호와를 앙망하면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자,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제 요한의 몸에 있는 그 독을, 전갈의 독을 다 이기게 하셔서 다음날 이렇게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항상 어떤 일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 어렵겠다,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교회 안에 어느 부분이든 우리가 볼 때에 될 만한 가능한 어떤 일들을 아니라, 항상 우리 볼 때는 안될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성교회 안에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생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66권 구약, 신약 다 있지만, 유대인들은 신약 아예 안 믿고요. 그리고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그리고 뭐또 다니엘 같은 이제 선지서에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윗에 의해서 또 기록된 어떤 시편, 솔로몬의 잠언, 여러 이제 성경들 중에서 모세오경을 가장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중에서 창세기는 또 그 중에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1장에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 2장에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서 노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24장까지 나오고요.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뱃속에서 싸우는 이야기로 창세기 25장에 시작을 해서 무려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상 창세기 50장까지 다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셉의 그 아들 요셉에 관한 기록까지 하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뒷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이야기도 보면 어쩌면 이 성경에서 가장 기록을 많이 되는 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기록된 게 야곱입니다. 의외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서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7장에서 나오고 38장은 이제 그 유달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또 시작해서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12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12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12장, 그 나머지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또 어떤 부분에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기록을 한 인물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BC 1490년, 91년경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모세보다도 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이 관한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했는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싶은 거예요. 만일 야곱이 기록했다, 뭐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기록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정말 창세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장수 중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야곱하고 너무 똑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님 뒷다리 잡고 뒤꿈치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안에는 속이는 자, 도둑놈, 꽤 많은 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야곱이. 그 이 야곱이 아버지 그 부로부터 이제 축복을 이제 받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로. 그래서 이미 이제 성경에서도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어떤 자기의 행위를 더 믿는 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에서는 율법의 그림자다. 행위주의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은혜주의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구하며. 자, 여기에 베델. 그래서 저는 오늘 베델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 자기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 요놈이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복을 가져간 걸 때문에 이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야곱에게 빨리 너 빨리 지금 피해라. 너 형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너네 저 바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거기 거하면서 지내라. 그래서 급히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그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과연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는지 그먼 길을 내가 정말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지 않을는지 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또 내가 외삼촌 집에는 잘 찾아갈 수 있을는지 또 외삼촌은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데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옹겨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보니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야곱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 있어 그러되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야곱을 축복해주고 이 땅의 자손이 너와 네 후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네 후손은 하늘에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며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속에 어젯밤에 꾸었던 꿈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취하였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해서 벳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꿈꾸기 전에는 불안했고 마음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그 루스라는 그 지역이죠. 루스처럼 황량하고 그 마음이 이 광야와 같고 어려웠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에서부터 베델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야곱이 정말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고 불안했던 그 야곱의 마음에 베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마음에 너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거기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이 베델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은 벳엘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의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게 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벳엘에서 시작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벳엘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삼촌 집에를 갑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이제 가자마자 그 외삼촌 집에 있는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아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 당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주시오 하니까 외삼촌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7년을 네가 노동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는 날인데 세상에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래서 야곱이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참 바보죠, 바보. 이걸 가지고 노예 계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외삼촌 라반이 이 자기 그 생질 라반을 이제 이 야곱을 완전히 14년 동안 자기 두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짜 야곱에게 사정하면서 야곱아 우리 딸이 어떠니 하고 너 장가 가야 안 되겠니 해야 될 거를 가만히 있으면 괜히 야곱이 라헬 좋아한다 하는 바람에 말이 그렇지 여러분 1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노동을 해서 두 아내를 얻었으니 이 바보 중에 바보죠.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나는 놈은 바로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 외삼촌 내가 14년 전에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외삼촌은 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14년을 지난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외삼촌 집에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외삼촌 나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라반이 아 그러지 말고 너 여기에 이제 내가 네 품삯을 줄 테니까 너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뭐 어떤 제안을 하면은 외삼촌이 뭐 이렇게 또 뭐,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 손해 볼 양으로 외삼촌 집에 양이 염소가 있는데 양 중에서 점 있고 아렁지고 검은 양. 별로 많이 없거든요. 양들 중에서. 주로 이제 흰 양이 이제 그 주로예요. 주.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검은 염소지만 염소 중에 아롱지고 또점 있는 거는 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 그러면은 나 새끼가 지금부터 나오면 저의 소유물로 주십시오. 저의 분깃으로 주십시오. 그래,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손해보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거 좋다. 그래, 너 다른 말 하기 없다. 너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나오는 양들은, 예? 그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은 네 것이다. 그러나 흰 것이나 검은 염소는 너네것 아니야. 예, 외삼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라반이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지금 현재 양들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 염소 중에서 검었고 아롱진 거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그 세상에 얼룩진 것들을 사흘 길을 뜨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거 다 빼돌려 버리거든요. 그걸 도도 사실상 몇 마리 없는데 있는 것마저도 싹다 빼돌렸으니까 이제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흰 양과 검은 염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얼룩지고 아롱진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반이 이 보통 숭악한 사람이더라고 하니까요. 예? 야곱은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셨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꾀를 내요. 어떻게? 외삼촌이 그렇게 다 빼돌려서 자기가 와보니까 기름, 뭐,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검은 양 하나도 없이 다 빼돌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야곱은 자기는 꾀를 내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가 새끼 뵐 때에 나뭇가지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면 새끼가 얼룩덜룩한 거 보면 얼룩덜룩한 게 낫겠지. 그건 어디까지나 야곱의 잔머리지. 그런다고 해서 양이 아롱지거나 점이 있는 거나 검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가 내가 기발한 진짜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됐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꿈에 나타났던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 라반이 아들들을 통해서 점 있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있는 거, 아롱진 거는 다 빼돌려서 한 마리도 없고 흰 양과 검은 용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꿈에 암새끼를, 새끼를 베기 위해서 수양이 교배를 할 때, 교배를 할 때에 그 암양 새끼를 탄 수양이 틀림없이 모양은 흰 양인데,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흰 양인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검은 양이더라 말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 다음에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눈에는, 야곱의 눈에는 흰 양이지만, 검은 염소지만, 하나님은 흰양 안에 아롱짓고 점 있고 검은 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양을 보셨단 말입니다.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셨단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맨델의 유전 그 법칙에 보면, 그 완두콩을 이제 교배를 시키는 걸 보면은 완두콩에는 보라색 빛이 나는 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성 유전 인자라고 합니다. 이제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보라빛 색깔은 꽃은 이 우성 인자예요. 그리고 완두콩의 흰색 꽃은 열성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성은 강한 인자고 그다음에 열성은 약한 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라색 빛 나는 이 꽃과 흰색 꽃이 나는 이 완두를 교배를 시키면 1세대에서는 전부 다 보라색 빛만 난대요. 그리고 2세대에 와서는 보라색 색깔 3에 흰색 하나 하나 해서 3대 1의 비율로 흰색이 열성 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으로 따지면 흰 양이 주로 우성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은 열성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흰 양인데, 하나님은 그흰양 중에서 아까 이해하신 대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흰 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아롱지고 점 있는 걸 통해서 새끼를 뵈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양의 새끼를 뵈게 하는 것은 흰 양이 아니라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거를 통해서 그 암양을 타도록 해가지고 교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끼를 양 새끼, 염소 새끼를 내게 해서 야곱의 것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더라는 거죠. 야, 너무 놀랍다. 우리 눈에는 흰 양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는 대준도 집회를 준비하고, 우리 눈에는 코로나가 오고, 우리 눈에는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12월 말에서 1월 말까지 아프리카에는 이거는 힘들어. 우리 눈에는 힘들고 탄자니아 너무 힘들어. 이번에 탄자니아에는 우리를 도와줘야 될그 목사님들이 다 지금 이제 막 관심도 없고 마음을 닫고 대적하고 있어. 야, 탄자니아가 너무 어려워.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고 우리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과 달리 정확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입술에서 나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이 목사, 나 2020년 연초에는 아프리카를 난 내가 한 5개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 자, 우리 눈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우간다에서도 장소가 없어요. 르완다에도 이게 어려워요. 탄자니아에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 돼요. 어떻게?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흰양 안에 있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을 보시듯이 우리 눈에는 그냥 흰 양처럼 온통 흰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의 것을 라반에게서부터 뺏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다마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은 10번이나 계약을 어기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 있는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1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이제 베델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아내를 4명을 얻고, 자식을 이제 12명을 얻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야곱이 당연히 지금 베델에 하나님께를 가야 되는데, 야곱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까 또 야곱이 막 심란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이 무슨 400명을 데리고 와. 응?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양이다. 아직 노가 그치지 않은 모양이다.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막상 에서를 딱 만나보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400명이 들고 온게 아니고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 야곱이 형님을 만나고, 이제 막 반가워하고, 서로 울고, 그래서 야곱아, 가자. 예, 형님. 그래서 이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라. 예, 형님. 그 야곱이 가야 되는데. 세상에 형님을 딱 따돌리고 나니까 온 세상 살것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마누라 있지요. 자식 있지요. 재산 있지요. 근데 베델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베델 가면 또 괜히 또 에서가 또 심술 궂게 또 무슨 또뭐 어떨지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자꾸 안 믿어지고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커지니까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이 마땅히 베델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내려오다가 숫곳에 와서 그리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더니 그 다음에는 세겜에 와서는 너무 이 세겜 도시가 살기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이라는 데서 거기서 땅을 삽니다. 넓은 땅을 사고 야곱이 땅산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착하기 위해서죠. 결국은 야곱이 그곳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도 단을 샀습니다.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러면서 야곱은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이라는 도시. 정말 이 사람 살기에 편하고 야곱이 여러모로 봐도 좋지요. 그러나 그 세겜은 야곱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야곱의 마음을 베델의 하나님에게 아닌 바로 세상으로 자꾸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의 마음에 그 베델의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죠. 마치 야곱은 머물지 말아야 될 세겜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삶을 삽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성경은 단뭐 두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미 세월은 10년이라는 세월을 흐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히 거기에서 이제 단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이름 하기를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란 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는요,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야곱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그저저 문헌 중에서 우가릿 그 문헌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문서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엘렐로헤라는 그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엘렐로헤 하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엘렐로헤 발, 엘렐로헬,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바알세부든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엘렐로헤인데 뒤에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어서 오 나의 신들이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오 우리의 신들이여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오 우리의 신이여 우리의 대적들을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럴 때 엘렐로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곱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야곱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 창세기 33장에서 그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계속해서 야곱이 그 야곱이 에스를 만나가지고 몇 마디 대화하는 가운데서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34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이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한 구절 안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그 다음에 me라는 이야기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결국은 이 야곱은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였습니다. 내가였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뭐 주일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 나오고, 또 우리가 행사도 하면은 행사도 참여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모임도 참석도 하고, 또 우리가 행사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봉사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많은 세상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엘렐로의 이연모, 엘렐로의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줄 모릅니다. 요셉이 바로 세겜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죽어도 베델에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34장에서 생각지 않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강간당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세겜 족속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딸도 우리 주고 우리 딸도 너희가 결혼을 하자, 서로 통혼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그 할례를 인하여 3일째 고통이 일어나게 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모든 세겜 족속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학살극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는 야곱이 길길이 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놈들아, 지금 피냄새를 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죽이며 우린 다 죽어. 에서 형님을 만난 것보다 더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은 에서 형님을 만나는 일이면,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재산이고 아내고 자식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이 야곱에게 시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35장에 야곱아, 야곱아,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크기 그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제서야 예 하나님,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상, 자기 집안의 많은 아내 그리고 자식들, 많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신상, 기고리의 그 우상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더러운 의복들, 그래서 결국은 세겜 상술이 남아리에 다 묻어버리고 이 베델레 하나님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애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야곱의 생애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보여주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겜, 거기서는 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단을 쌓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그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내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에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세겜의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에 그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전비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오전비 박옥순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